오셔서 마음이 상하셨을 텐데 박수 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대가와 보상이 크게 주어지면 견딜 수 있습니다. 농사꾼도 힘든 농사지만 추수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재밌는 뉴스를 봤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미국의 대담 그 쇼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TV 프로그램 중에 방청객 276명 전원에게 우리나라로 치면 그랜저보다 더 비싼 자동차를 다 무료로 나눠준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방청객 276명 전원에게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세금을 포함해서 무료로 나눠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뉴스가 됐는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혹시 초대받고 안 간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뉴스를 보고 틀림없이 화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자리는 더 큰 보상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만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불편하신 자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보상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나라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 가려고 그러면 아주 좁은 비행기 자리에서 10시간 이상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미국 가본다라는 기쁨 때문에 그 여행을 즐거움으로 갑니다. 하물며 미국이 아니라 천국 가지는데 이까지 몇 시간 정말 기쁨으로 앉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편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이렇게 잘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 하나하나를 천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계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가 함께 모였고 오직 주의 권능 가운데 이 모든 시간을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참으로 힘들고 고단하며 또 많은 슬픔도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고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도 이 시간 의지합니다. 주께서 우리 각 사람 기억해 주시고 결코 한 사람도 진리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96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 말씀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사람으로서 지을 수 있는 큰 죄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죄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옛 성현들도 효는 만가지 행실의 근본이요 만가지 가르침의 근본이라 하며 부모를 섬기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를 저버리는 것은 큰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신하로서 임금에게 반역한다라든지 국민으로서 국가에게 어떤 큰 해를 끼치는 그런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그 죄가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 사람은 자녀로서의 도리가 있고 신하로서의 도리가 있고 또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그분의 존재조차도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큰 죄를 책망하시기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가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식이라면 가장 큰 죄를 부모에게 짓듯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 양심에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갖고 누리는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도 어르신 하나님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알다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야 하늘만 보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계시죠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씨를 심어보면 이때쯤 비가 내려야 되는데 자연은 우리에게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또 비가 너무 와서 걱정을 하고 있으면 아주 적당한 때 비가 그치기도 합니다. 시절에 맞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늘만 보고 살아간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셔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보고 금자동아 옥자동아, 내가 금을 주고 너를 바꾸겠느냐, 그 어떤 보배를 주고 너를 바꾸겠느냐라고 혼잣말로도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자녀도 사실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씨를 갖고 심듯이 자녀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귀중한 자녀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죄가 큰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도 인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키워보면 주인을 안다. 소도 주인이 가까이 가면 눈이 둥그레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딴에는 친밀함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원앙솔이라고 그래서 그 소가 한 주인에게 평생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꼭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소도 임자를 합니다. 또 나귀는 성경적으로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목을 꺾어 대속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 부정한 나귀조차도 자기 밥통에 누가 음식을 채워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이 짐승을 키워봐도 주인을 알고 따르고 고마워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봐도 주인이 올 때가 되면 바깥에서 꼬리치고 기다리곤 합니다. 자식 새끼는 배 깔고 누워서 TV 보고 있는데 강아지는 나와서 꼬리치고 기다리고 있죠. 예, 그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본체만치 않은 자녀를 보면 마음에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짐승도 주인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것이 큰 죄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자식이라면 가장 큰 죄를 짓고 산 것이고 신하라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살아왔거나 또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고 살아온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려는 의지조차도 없이 살아온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리를 저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우리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옛 왕가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을 몸동작에 담아서 자녀를 가르치곤 했습니다. 단동식품으로 알려진 자녀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몸동작을 통해서 사람으로 알아야 될 중요한 이치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몇 가지쯤은 해보셨을 텐데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어린 애기에게 예를 들면 곤지 곤지, 지암 지암, 도리 도리, 깍꿍 이런 거 해보셨죠? 예. 자, 그 고갯짓을 통해서 도리 도리라고 했을 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평생 기억하고 살아라. 깍꿍 했던 것은 한자로 각궁입니다. 좀 생각 좀 하고 깨달아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고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섬기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이와 같은 것을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된다라고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살았다 라는 것을 이 성경의 책망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렇게 살면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재산 늘리는 재미의 인생을 삽니다. 한 칸짜리 방에 살 때는 두 칸짜리 집에 이사 가는 게 소원일 겁니다. 두 칸짜리 집에 살면은 거실 있는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을 겁니다. 거실 있는 집에 살면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자그마해도 문패 걸고 내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드디어 내 집 마련했습니다. 그렇다고 만족스러운 건 아닙니다. 방을 좀 집을 늘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집을 늘리면은 마당이라도 있어야지 답답해서 못 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러면 어디 신도시에 좋은 아파트 큰 평수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신도시로 이사 갔습니다. 그러면 어디 별장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인생을 삽니다. 결국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홀로 거하려는 그들은 화가 있다. 재산을 늘리는 것과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식을 늘리고 명예를 붙잡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바깥에서 권력을 노리고 부를 노려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학대하고 보살피지 않는다면 근본이 안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은 늘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면 그러한 인생에게 화가 있다. 부모를 저버려도 큰 죄가 된다면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는가. 이러이러한 자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아침부터 술 타령하는 사람, 정말 인생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처럼 걱정됩니다. 그런데 나는 아침부터 술 타령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놀고 먹을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일 겁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가 있다 그랬는데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고 먹고 즐길 생각을 한다면 그 인생도 짐승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슬픈 얘기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히트곡은 노세노세 젊어서노세입니다.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니까 아침부터 놀고 먹고 즐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놀고 먹고 즐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이것저것 가전제품도 사놓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다 좋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리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불효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왕이신 분에게 반역하고 불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거나 아니면 엉뚱한 다른 종교로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또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요즘 사람들은 무슨 교회를 면회 다니듯이 다닙니다. 일주일 내내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날 면회 갑니다. 교회당에 면회 가죠. 예수님 가서 찬송한 거 불러드리고 용돈 좀 쥐어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일주일 내내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또 일요일날 또 면회 가듯이 교회 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은 조롱해서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믿는 척하고 사는 거죠. 자기 아쉬울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평소에는 지 마음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삽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나님 책망하며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9월 필리핀에 고려장된 노부모의 사연이 고발되면서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었습니다. 이들 부부 역시 아들의 초청으로 필리핀에 이민을 왔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째가 없으니까 한국에 나가서 아무것도 여기서도 이렇게도.
전 재산을 이민자 수표로 받고 믿고 맡겼는데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도주까지 시도했었습니다.
식구들이 그냥 하나둘씩 딱 사라져버렸어요.
부모를 유인한 가문이설은 채노인 부부와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있는 것 정리하시고 결국 같이 들어서 사십시다. 내가 잘 모실게요. 고생하시지 말고. 참 얼마나 내가 고마운지.
부모의 돈을 갈취해 아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돈? 그 어머니가 모은 거 집 한 돈 돌려주셔야.
아니, 안 가져갔는데 어디를
받은 돈도 안
아버지가 머리를 다쳐 위독한 상태라고 말해도 치료비를 하소연해도 아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부모님 왜 모시고 왔습니까? 필리핀에요?
영장 갖고 와.
그 돈 누구 겁니까?
아이다, your daughter.
대빠다, 이 새끼야.
반성은 고사하고.
아, 진짜.
너 조심해 자살을 하고.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단 한 푼도 부모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야, 이제 내가 한국 가면 너 다시 보겠냐? 네가 나라 얼굴을 한번 보고 그러고 우리 헤어지자. 보고 하려고 한다.
떠나는 길에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아버지가 읍소하는데도 아들은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감언이설에 속아 해외 이민을 떠난 것이 필리핀으로 간 임노인 부부에게도 되돌릴 수 없는 천추의 한이 되었습니다. 몸은 왔지만 자식에게 버림받아 얼어붙은 부모의 현실은 전혀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 도리를 저버린 불효자를 보고, 아니 폐륜아를 보고 마음의 분노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양심을 주셔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양심은 이러한 잘못된 경우를 보고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똑같은 동일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서 우리는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을 숨을 거두셨다라는 말을 씁니다. 아유, 어저께 김영가님이 숨을 거두셨대. 그 숨을 거두셨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보면 창조주라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셨다는 뜻입니다. 그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고 호흡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양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유대인에게는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이방인들에게는 마음판에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쓰여져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우리 마음에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기록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은 율법과 똑같은 기준과 가치관을 갖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이 동양사상이 경천 애인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있답니다. 우리의 양심은 죄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너 하늘 무서운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성 속에 막연하나마 하나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명재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임사호천, 사람이 죽음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 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도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 뜻을 거스르면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부모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도 배우면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써 있습니다. 이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때 기쁨이 있고 죄를 행하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해지는 겁니다. 양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도둑놈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은 하고 있지만 지가 잘하고 있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이 자식이 도둑질에 오면 도둑놈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야, 네가 가버린놈구나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더 크게 화를 냅니다. 죄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게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둑놈이 일하러 나가다가 넘어졌는데 다리가 똑 부러졌습니다. 그럼 지 양심에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천벌받을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둑놈이 일하러 나가다가 저수지에 빠진 아이를 봤습니다. 자기도 자식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뛰어들어가서 건져줬습니다. 착한 일 했죠? 그날 밤늦게 일하면서도 피곤한 줄 몰라요. 내가 그래도 착한 일도 했어.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둑놈도 한편으로 흐뭇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양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써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신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양심도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혼도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누군가 있다는 걸 알고 하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내가 모르고 살았지 하나님이 역시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강당도 누군가가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바닥재를 깔았고 환기할 수 있도록 창문을 달았고 조명을 위해서 배선을 위로 했고 강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강단을 높인 겁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거대한 우주 만물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아, 역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MBC도 보고 SBS도 보고 KBS도 봅니다. 내가 방송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텔레비전에 늘 나오는 거 보면 어딘가에 방송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그 오묘한 조화를 보면서 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 시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야, 정말 곱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아름다움에 도취됩니다. 꽃구경도 다니는 겁니다. 자, 이런 노랫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꽃밭에 앉아서 꽃들을 보네 고운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이여 꽃이여. 찬송가 아닙니다. 네. 유행가인데 유행가 측은 참 아름다운 노랫말 아닙니까? 네. 꽃밭에 앉아서 꽃들을 보네 고운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이야. 정말 형형색색의 빨갛고 노란 꽃들을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그 색깔 자체가 얼마나 곱고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옷감, 비싼 옷감은 그 자재 자체가 좋은 자재이기도 하지만 색깔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아주 고급 옷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원단 자체는 비슷한데 색깔을 내려고 하면서 단가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낸 색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이 자연이 만들어내는 색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순간적인 그림을 너무나 아름답게 그리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래서 자연을 보고 또 우리 양심을 생각해봐도 하나님 계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을 배워보면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편지 같은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같이 읽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조금 막연하죠. 세상에는 참 종교도 많고 또 같은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종교에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의문이 생깁니다.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같은 용어와 명칭과 형식을 갖고 있지만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고 수없이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을 때 올바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신자를 보면 사람 인변에 말씀 원자를 씁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 옆에 서 있는 것이 믿으신,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무조건 믿으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믿는다는 말을 한문으로 쓰면 맹신입니다. 맹신할 때 어떻게 씁니까? 망할 망자 쓰고 눈목자 씁니다. 눈이 망한 게 맹신입니다. 무조건 믿으면 안 되죠. 에이, 잘 몰라도 믿어야 돼. 잘 모르고 믿으면 혼미할 믿자 써서 미신입니다. 미신이 뭡니까? 사거리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인지 이쪽인지 모르고 가면 그게 미신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아무데로나 가면 큰일 나죠. 아무데로나 가도 열심히 가면 될 거야.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한 걸음을 가도 올바로 가야 됩니다. 잘 몰라도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야. 틀립니다. 올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믿어도 안 되고 잘 모르고 믿어도 안 되고 알고 믿어야 된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말씀대로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매한 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 좀 다니더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이 교회도 돈이 있어야지 다니겠더라고. 응?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는 게 틀림없대요. 무슨 말씀을 곧다이로 하세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랍니다. 목사님의 입만 열면 돈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는 게 틀림없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돈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돈을 좋아하셔서 돈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돈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잘 모르고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보다 차라리 가까이 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있는데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얼마나 경호도 바른지 몰라요. 근데 집에 오면 아버지를 본체만치 합니다. 아버지로서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공부도 좀 못하고 인물도 좀 떨어지지만 내가 퇴근하면 막 달려와서 품에 안기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난 아빠가 제일 좋아하고 그런다면 그런 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 잘났다 하고 혼자 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흐뭇한 얼굴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쳐다보실 거예요. 물론 좋은 사람은 노려보고 계실 겁니다. 자냥. 그리고 물어보실 겁니다. 네. 하나님은 가까이 말씀 듣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배우면 올바로 알게 되니까 올바로 믿고 올바로 믿으니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배우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보세요. 여기 장갑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장갑입니다. 자, 장갑은 손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장갑은 손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장갑이 손을 만났을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장갑이 홀로 장롱 속에 처박혀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고민이 생겼어요. 도대체 내가 누굴까? 옆에 있는 손수건이라는 친구하고 양말이라는 친구는 자주 나갔다 들어오는데 이 장갑은 계속 처박혀 있었어요. 여름 내내. 도대체 내가 누굴까? 열등감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날 장갑 주인이 드디어 장갑 생각이 나서 장갑을 끼고 외출을 했습니다. 자, 장갑이 손을 만난 그날 자기가 누군 줄 알았어요. 자기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장갑은 손의 모양이고 손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갑이 손을 만난 그날 노래도 했을 거예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피하지 않으리.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슬픔뿐이었다네. 자기가 누군지 알아서 찬송도 했을 겁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거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응? 자식 때문에 사는지, 남편 때문에 사는지, 죽지 못해 사는지, 먹으려고 사는지 자기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스님이 죽을 때 괜히 왔다 간다 이러고 죽으셨어요. 예. 하나님 모르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알면, 말씀을 알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고아입니다. 부모 없이 자란 거하고 똑같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인자한 아주머니를 봐도 어머니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 생각하면 화도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군데 날 갖다 버렸냐, 잃어버렸냐, 도대체 내 부모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걸까. 우리는 영적인 고아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다른 종교를 믿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화도 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면 좀 똑바로 만들지. 왜 이렇게 고통받고 슬픈 세상, 이렇게 여기저기 아픈 육체를 만들었을까. 그런데 어느 날 그 고아에게 부모가 나타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고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으로. 부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부모인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부모라면 왜 이렇게 날 잃어버린 겁니까? 갖다 버린 겁니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만드셨다면 우리를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불완전하게 만드셨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고아에게 내가 내 친부모다 하고 나타난 경우하고 똑같은데 정말 친부모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답변해 주십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찾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그렇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2절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방자에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증거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미래를 보여주셨는데 그 미래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친부모라면 뭔가 증거가 있을 겁니다. 너 엉덩이 뒤에 큰 점 있지? 응? 너 발끝에 불에 딘 상처 있지? 그 어렸을 때 내가 화로를 쏟아가지고 내 발에 흉터가 났단다. 그리고 정말 어렸을 적 사진을 보여주는데 어린 시절의 내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도 보여준다. 진짜 부모라면 증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창조주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서 46장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23페이지입니다. 자, 이거 한 구절 한 구절 찾으려면 힘은 들지만 이렇게 직접 찾으면은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구절 찾을 때마다 현찰로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찾을 때마다 흐뭇할 거예요. 벌써 100만 원째잖아. 막 그러는데. 예. 자, 돈 10만 원보다 더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우리를 왜 패역하다고 이렇게 야단을 치시냐면 자식이라면 부모를 저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이 패역한 자들아, 아유 이 불효 자식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네 부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하고 똑같죠.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9절에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10절에는 종말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나뉘어집니다. 기원전, 기원후. 성경은 예수님 탄생 1500년 전부터 예수님 탄생 100년까지 1600년 동안 기록된 걸 한 권의 책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이 아니고 성경 전서라고 그래요. 성경 66권을 모아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인류 역사의 시작이 있고 인류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과거도 보여주고 심지어는 미래도 보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N은 기록될 당시의 이야기와 이전 일, 과거가 기록되어 있으며 종말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이전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종말,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도 미래라는 뜻이죠. 여기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보면 신기한 게 기록될 당시의 이야기도 있고 이전 이야기도 있고 미래 이야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아냐? 이전 일에는 증언이 있고 증거가 있죠. 이전 일에는 증언이 있고 종말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은 성취되죠. 아,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는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고 더욱 놀라운 건 마지막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부지런히 살펴보고 연구해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차 상회하여 보라. 너희가 나의 신됨을 깨달아 알리라.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전 일을 통해서 증거를 찾는 겁니다. 또 종말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배우면서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역사의 처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치 친어머니가 아이가 태어날 때의 상황을 처음부터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친어머니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 처음 가진 거는 응? 신혼여행 가서 너를 뵀다. 응? 그래가지고 너 허니문 베이비다. 너 때문에 내가 신혼 때부터 고생했다.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는 친부모만 해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딸이 셋 있는 상태에서 형이 한 분 계셨고 딸이 셋이셨고 그 상태에서 다섯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긴장했어요. 제가 만약에 딸이면은 딸이 넷이 되는 거예요. 포벌이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알아봤는데 딸이라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딸이래요. 배 모양을 보면 이게 딸이 맞댑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임신 기간 내내 울고 계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해산하는 날 병원에도 안 가셨어요. 딸인데 집에서 해보지 뭐 이러면서 병원도 안 가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군인이셨는데 출근해버리셨어요. 딸이라며 그러고서 이제 출근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혼자 낑낑대고 이제 집에서 대충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아들이었어요. 아들 맞죠? 아들이었어요. 그 와중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들 낳았다고. 저희 아버님 무면허였거든요. 집차 몰고 달려오셨어요. 제 태를 아버지가 잘랐어요. 저희 5남매 중에 태를 아버지가 자른 건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어린 시절을 제가 이렇게 어떻게 잘 알죠? 어머니가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부터 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효도했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 제가 자부심을 갖고 딱 자랐어요. 내가 딸이었으면 진짜 집안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그 민족적 사명을 일깨우면서 제가 자랐는데 보세요. 친어머니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해준 거죠. 창조주니까 처음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여기 써놓으셨습니다. 시작부터 역대상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609페이지입니다. 자, 역대상이라는 말은 역사책 상편이란 뜻입니다. 요거 만화책 많이 보신 분들은 하편이 있다 그러는데 네, 하편도 있습니다. 역대상 609페이지입니다. 이전 일, 역사의 처음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전 일,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 세대 너스 게난 말라 야레 에녹 무드 세나 라메 노아 세맘 야베 야베 세는 고메가 마곡과 마대 양과 두바가 미자카 디라스 고메가 아스카스 디바카 도가며 야와라들 엘리사 다시 생기띵과 도나디미더라. 이렇게 읽었더니 어떤 분이 야 이 성경에도 랩이 다 있네 막 그러는데 이게 족보입니다. 제가 지금 사람 이름을 쭉 읽은 거예요. 성경에는 가장 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은 가장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책입니다. 이게 다 사람 이름이거든요. 족보입니다. 제가 가장 많은 등장인물이 나온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졸다가 더 많이 나오는 책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뭔데 하고 물어보니까 전화번호부 그러는데 전화번호부 빼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족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족보를 자세히 기록하신 겁니다. 저는 달성서 갑니다. 약봉 할아버지 도의공파 13대손입니다. 오리지널 양반이에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저희 집에 가면 400년 된 대단한 족보가 있습니다. 400년 된 족보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400년 이전이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역대상에. 이 역대상은 나머지 족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도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드디어 뿌리를 완전히 찾았습니다. 그동안 조상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텐데 드디어 근본을 아신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기 첫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네, 잘 읽어야 돼요. 아메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메바가 진화된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은 키는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죠? 아담하다고 돼 있잖아요. 네. 성경이 아주 쉽습니다. 자,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여기 족보를 자세히 기록했는데 참 신기한 건 이 족보를 하나하나 연구해 보면 고대 역사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씨조선의 그 족보를 막 외우잖아요. 그런데 그 족보도 실제 역사하고 일치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족보가 실제 역사하고 일치합니다. 과거 역사를 추적하는 걸 고고학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고고학적 사례가 저명한 고고학자 내숭글록의 말에 의하면 2만 5천 번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2만 5천 번의 고고학적 발굴 작업과 성경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답니다. 실제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읽어보면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을 경험했고라는 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일기이기 때문에 진짜 그때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의종군 하셨던 때도 있고 또 어떤 그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사건도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도 고고학과 비교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사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사실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고고학적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고고학적인 증거를 몇 구절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래된 지역을 파서 과거 역사를 찾아보는 것을 고고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도시를 파들어가면 과거 역사가 드러납니다. 이 고고학을 영어로 아켈러스라고 그러는데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기 때문에 비블리컬, 성경적인 고고학, 성서고고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고고학하고 맞춰보면 일치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고대의 지명들과 민족들의 이름 속에 노아 손자의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했다. 성경은 보세요. 실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사회 등지에서 고고학자들 유적 발굴했고 불에 탔다는 소동고 몰아서 흔적도 발견했다. 성경 속의 기록 정확성도 없다. 고고학계 시나이 사막 사회 유적 조사 20년 평가했다. 방주 조각과 솔로몬의 보고도 발굴되었다. 소돔과 고모라성도 찾았다. 고고학자들 현지 답사하고 있고 시나이 산과 사해지역 유적 발굴했으며 성서의 신비 점차 모습 드러내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 사해 부근에 실존했다. 소돔과 고모라 사해 인근에 실재했다. 구약 성서에 있는 에돔 민족에 대한 유적과 유물이 이스라엘에서 대량 발굴되었다. 다윗당 성서 외적 물증 찾았다. 모세의 법궤 보관 장소도 찾았고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다. 시리아에 쏟아진 유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창 발굴되었다. 마태복음은 예수 동시대의 작품이다. 한마디로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이 무더기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전 일에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고학자들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78년 로마 대학의 지오반니 베티나토 교수가 에블라 지리도에서라 알려진 고대 서령문자 점토판을 출판했습니다. 기원전 600년 것이었죠. 거기에 290개의 고대 지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이름들은 시리아와 가나안부터 나온 것이죠. 성경의 족장들이 살았던 바로 그 가나안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를 사해 남부 부근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조아라는 도시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된 후에 롯과 그의 딸들이 도망친 곳이 바로 조아입니다. 몇 년 전 비잔틴 교회에서 발굴된 마다바라는 모자이크 지도에 따르면 조아는 지금의 유르단에 위치한 사해 남동 지역에
고고학자들에 의해 사해를 따라 위치한 이 다섯 개의 유적지 중 세 개는 발굴됐습니다. 이 유적지들은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이했죠. 표면에 재가 한층 덮여있어 불에 타서 멸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지진에 의해 무너진 것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쓰여진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기원전 1400년경 발견된 무너진 담에 의해 사망한 것이 명백한 사람들의 해골입니다.
수년간 학자들은 여리고성 얘기를 신화적인 전설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증거가 성경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잘 요새화된 도시였습니다. 두 개의 진흙담이 감싸고 있었죠.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면 이 담이 성경에 쓰인 것과 같이 무너져 내렸는데 아마도 지진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의 잔재는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으로 약 3400년 된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도시를 발굴했을 당시 도시가 멸망될 때 지진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를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많은 양의 곡식이 있었는데 이는 멸망한 때가 추수 직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 구절과 일치합니다. 고대 도시에서 많은 양의 곡식을 찾기는 매우 드문 일인데 여리고성에서는 거의 모든 건물에서 곡식이 가득한 항아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약탈되기 마련인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탈을 하지 말라 금하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많은 양의 곡식이 남아있었다는 것은 포위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성경에는 7일간 포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찾은 모든 증거가 성경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와 같이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성경의 사실이라는 것이 더욱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부여에서 오신 분들은 그곳이 옛날 백제의 터입니다. 또 경주에서 오신 분들은 옛날 신라의 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하나 짓려고 해도 유물이 나오면은 건축을 못하곤 합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아냐? 유적지를 통해서 과거의 그 흔적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물관에 가보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생활했던 집기들이 이렇게 유물로 공개되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보지도 못했지만 백제도 있고 신라도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실제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이 수도 없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과거 역사를 고고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혈통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서로 피를 주고받을 수 있고 또 결혼을 통해서 2세 출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숭이도 종류가 많지만 원숭이 피를 사람에게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원숭이 심으면 원숭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라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한 혈통으로 만든 겁니다. 최근에 KBS라는 방송국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사람은 한 혈통, 정말 아담 그 한 사람의 후손이었더라라는 것을 밝혀내고 TV에서 다뤘던 적도 있습니다. 여기 KBS에서 했던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뉴이트,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화태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네,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세계에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혈통을 조사해보면 한 혈통에서 출발한 게 틀림없다. 바로 아담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역대상 1장 19절에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멜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인 아니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에벨이 난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땅인 아니어졌답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기념해서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줬습니다. 벨렉이라는 말이 나뉘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땅이 한 덩어리였는데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름이 광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름이 광복이라고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광복절날 태어나서 부모님이 이름을 광복이라고 줬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름이 동란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왜 동란이냐고 그랬더니 6.25 동란 때 딸을 낳아가지고 네, 그래서 딸의 이름을 동란이라고 줬답니다. 자, 이 이름에 뜻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 벨렉이라는 이름은 그때 땅이 나뉘어졌답니다. 원래 땅이 한 덩어리였는데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에 땅이 나뉘어진 겁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다 알아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덩어리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맞춰보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딱 들어맞습니다. 원래는 땅이 한 덩어리였는데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에 나뉘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지구가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맞춰보면 다시 한 덩어리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딱 들어맞습니다. 벨렉이 살던 시대에 나뉘어진 겁니다. 우리가 종이 한 장을 여러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맞춰보면 한 조각으로 딱 맞출 수가 있죠. 만 원짜리를 홧김에 찢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나중에 맞춰보면 다시 한 조각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땅이 한 덩어리였는데 이렇게 갈라져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이 정말 땅이 한 덩어리였다는 게 사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아이들 교과서에도 땅이 한 덩어리였는데 갈라졌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과학책에도 지구가 이렇게 벌어지고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쪽에 실제로 이쪽에 해안선하고 반대편의 해안선을 갖다 붙이면은 딱 들어맞습니다. 마치 거기서 잘라낸 것처럼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 땅이 나뉘었다라고 돼 있고 또 창세기에는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덩어리를 오려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요 그림 조각처럼 딱 들어맞아요. 더 신기한 거는 시루떡을 해가지고 자르면은 좌우의 모양이 똑같듯이 지층의 구조가 똑같답니다. 원래 한 덩어리인데 갈라진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층의 구조조차도 똑같더라. 이렇게 딱 들어맞는데 수심 200m, 2000m에 맞춰보면 더 잘 들어맞습니다. 원래 한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알았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을 점으로 찍어봤는데 바로 지판의 경계선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볼 때 졸면 큰일 나요. 점 찍힌 대로 꼭 이사 갑니다. 예. 아니, 집을 사도 수몰지구에 집 사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점 찍힌 데가 지진 나는 지역인데 왜 거기서 지진이 나냐. 땅이 한 덩어리인데 갈라져서 그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잘 봐뒀다가 이사가 갈 때 점 찍힌 데로는 가지 마세요. 자, 성경이 참 신기하죠? 땅이 한 덩어리였는데 갈라졌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그 아담이 살아갔던 지역이 자 우리 모든 사람의 본적지일 겁니다. 아담이 살았던 지역은 우리 모든 인류의 본적은 에덴 동산입니다. 네. 그런데 에덴 동산 그러면 사람이 무슨 하늘에 있는 건 줄 압니다. 신화나 전설인 줄 압니다. 동양의 무릉도원 어디 있는지 모르죠. 서양의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있지도 않은 가상의 세계입니다. 에덴 동산도 마치 그렇게 꾸며낸 세계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는 에덴 동산이 지구에 실제로 있었답니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고 그가 살았던 에덴 동산도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어딘지 찾아보죠. 네, 에덴 동산의 위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여기 에덴 동산의 위치가 나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세요.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두만강이라. 아, 두만강은 아니죠. 무슨 강이죠? 비손이라 그랬습니다.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거기는 금도 많이 났대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델리엄은 진주 종류입니다. 나나주에 보면 진주라고 써있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힙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가 흘렀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지금도 있는 강이에요. 힙데겔과 유브라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영어식으로 읽으면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자,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어딨냐면 지금의 이라크에 있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은 지금의 이라크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그곳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인류가 처음으로 발생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사 책을 읽어봐도 인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오리엔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인류는 오리엔탈에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리엔탈이라는 말이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중동지방에서 시작했는데 메소포타미아, 곧 오리엔탈, 지금의 이라크에서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라크에 큰 강이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입니다. 성경에서는 힙데겔과 유프라데라고 해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강입니다.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강이 네 개라고 되어 있는데 왜 두 개밖에 없냐 이겁니다. 성경에는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16절입니다. 보세요. 에스겔 31장 16절 에덴 동산이 어디 갔는지 한번 보죠. 에스겔 31장 16절 16절 뒷부분입니다. 16절 뒷부분 에덴의 모든 나무, 그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이 지하에 있다고 되어 있죠. 1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18절 1199페이지 에스겔 31장 18절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어디에 갔어요? 지하에 갔다 그랬죠. 그런데 놀라운 일을 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여기가 이라크고 이쪽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지하에서 사막에서 진짜로 강추기가 발견됐습니다. 또 이라크의 남쪽에는 바레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레인의 남쪽의 바레인에서도 지하의 강추기를 찾아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강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바레인의 사르라는 지방에 가면 천연의 진주 양식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주 목걸이가 아주 비싼데 이 바레인에 가면 진주 목걸이가 흔합니다. 천연의 진주 양식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성경에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베델리엄이 진주 종류거든요. 정말 그 강이 맞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하로 내려가는 바람에 여기서 세계 석유의 70%가 나옵니다. 이 석유는 유기물질입니다. 많은 양의 동식물이 한꺼번에 압력에 갇혀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갑자기 지하로 내려가는 바람에 석유가 됐다. 그래서 지하에서 엄청난 석유가 나옵니다. 세계 석유의 70%가 나옵니다. 자, 대한민국에는 기름 1리터에 우리 운전할 때 기름 넣어보면 1리터에 1,700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기름 1리터에 10원 정도 한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 예, 잘못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할까 봐 1리터에 10원 한답니다. 그렇게 석유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름 1리터에 1,200원 정도. 그러나 원유 생산국인 이 나라에서는 기름 1리터에 우리 돈 10원입니다. 옥탄가.
자, 이 사람 표정 한번 보세요. 팔아도 안 남어 그러고 있잖아요. 기름 1리터에 10원이랍니다. 석유가 그렇게 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알아낸 것입니다. 성서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성서의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어디냐면 바로 메소포타미아라고 일컬어지는 이라크를 중심으로 중동 지방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어디 있었는지 지중해 깊은 곳에 잠겼을까? 홍수 이후 지각 변동으로 땅에 묻혀버렸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다. 천지 창조의 무대는 메소포타미아였다.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고 6천년 전에 거대한 수로를 발견했다. 실제로 강줄기를 찾아낸 겁니다. 지하에서. 그래서 이 엄청난 강줄기를 인공위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네 개의 강을 발견했습니다. 이라크 쿠르나에 네 개의 강이 있다 그랬죠. 자, 여기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또 바레인 쪽으로 이렇게 지하에서 강줄기가 발견됐는데 거기서 세계 석유의 70%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전지대가 강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전 나사 과학자 위성사진 분석 통해 확인 주장했다. 이라크 쿠르나의 낙조쓸쓸한 에덴 동산 옛날 자리가 있는데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다. 정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렇게 강줄기를 찾아냈어요.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이 사막의 모래를 걷어보면 이 지하에 엄청난 강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BC에서 했던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MBC 만나면 좋은 친구 MBC 겁니다. 한번 보세요.
광활한 고요함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영원성이 있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에덴 동산, 신화나 전설인 줄 알았던 에덴 동산도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 일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 일에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출발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노아 시대에 큰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가 노아 가족에 의해서 새롭게 출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있었다라는 사건도 사실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 성경 말씀을 미리 좀 찾아봤습니다. 화면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잣나무, 나무도 부력이 좋은 나무를 갖고만 배를 만들 수 있답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지정해 주셨죠?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이 간이라는 게 뭐냐면 사이간 짠다, 그러니까 칸막이를 쳤다는 뜻입니다. 배를 통짜로 만들면 파도의 수압에 의해서 부서집니다. 칸막이를 치면 요즘에 그 천안함 때문에도 알게 되었죠. 여러 그 칸막이 때문에 파도의 수압을 견딜 수가 있답니다. 근데 방수는 어떻게 했을까? 배 만들려면 방수가 중요하거든요.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라고 돼 있어요. 이 역청이 아스팔트가는 석유의 찌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수 재료를 주셨는데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보면은 이 배를 만들 때 이렇게 역청을 사용합니다. 보세요.
오늘날에도 이라크인들의 일상생활 여기저기에 이 역청이 많이 쓰인다. 역청은 방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배 밑창이나 지붕에 발라 물이 새는 것을 막는 데 이용된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수재료를 주신 겁니다. 바로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연의 방수재료를 준 겁니다. 게다가 배 만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디자인,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계도가 나옵니다. 혹시 나중에 배 만드실 분은 이거 잘 보셔요. 하나님이 설계했으니까 완벽하겠죠.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길이가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문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이 고가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0규빗이 어느 정도 되냐면 저 한번 보세요. 이 고대인들은 1m, 2m라는 단위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갖고 치수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저 한 뺨, 두 뺨, 이 몸을 갖고 수치로 나타내죠. 자, 어른의 팔꿈치 끝부터 중지 끝을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40cm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두 규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30규빗이라는 말은 14m 정도 되는, 높이가 14m 되는 큰 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6, 7층짜리 빌딩 높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이 여기가 3층이죠. 아, 여기가 4층입니다. 여기가 4층인데 이 건물이 6층까지 있으니까 이 건물의 높이 정도 되는 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배를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이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7층 높이의 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난 건 창문이 위에서 한 규빗에 옆으로 나 있답니다. 자, 이 창문이 지금 옆으로 나 있죠. 위로 난 게 아니죠. 위에서 한 규빗에 옆으로 났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창문이 저런 식으로 난 거예요. 그런데 방주가 사진이 찍히는 때가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창문이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옆으로 나 있습니다. 이렇게 아라라산이라는 높은 산 위에서 방주 사진이 찍힙니다. 아무 때나 찍히는 게 아니고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늦여름 가뭄이 들 때만 찍힌답니다. 얼음이 녹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진에 찍힌 걸 분석해보면 희미해 보이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창문의 위치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옆으로 나 있습니다. 정말 노아 방주가 맞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로 세로 높이를 조사해보면 성경에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기가 그 방주가 사진에 찍히는 좌표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얼음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데 이 늦여름에 얼음이 녹으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얼음 속에 있는 이 방주의 흔적을 컴퓨터로 분석해보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성경에 있는 것하고 똑같았습니다. 정말 노아 방주가 있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죄 때문에 결국은 노아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모든 산들이 덮일 만한 큰 비가 와서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방주에 타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그 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 성경에 남방과 북방에서 바람이 불어 하나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었답니다. 남극과 북극이 생긴 거예요.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날짜도 써있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노아 방주가 어느 산에 머물렀죠? 네, 아라랏산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몰라라산이 아니죠. 아라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자, 이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아라랏산이 지금 터키하고 구소련의 국경 근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미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있을까? 수없이 많은 탐험가들이 다녀왔는데 늦여름 가뭄이 들 때는 방주가 노출되지만 평소에는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과 증거를 목격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습니다. 하도 봤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KBS에서도 직접 찾아갔습니다. 자, KBS에서 직접 찾아갔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자, KBS에서 찾아갔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산 중에 하나다. 창세기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가 멈춘 곳이 이 아라랏이다. 이곳의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조상이 노아라고 믿는다. 아라랏은 고고학자, 신학자, 지질학자들의 큰 관심거리다.
아라랏 주스 비결은 내 드시는 게 아니에요.
He say
yes.
He has married with Ararat.
Yes.
Oh, yeah. Of the sheep of the Noah's Ark.
Sheep?
Noah's Ark. Noah's Ark.
Noah's Ark.
Noah's Ark.
Ark Mountain.
Oh, this.
Yeah.
Yeah.
Yes.
Yeah.
Is true?
True. Sir.
Yes.
Yes.
Oh.
자, 지금도 노아가 머물던 그 아라랏산 밑에 가 보면은. 그 동네 이름이나 사람들의 이름이 노아 자손하고 다 연결되어 있답니다. 터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가 묻힌 곳, 해발 5,165m, 백두산 2배입니다. 자, 백두산 꼭대기에 가면 나무가 없습니다. 왜 백두산 꼭대기에 나무가 없을까? 산이 너무 높으면 수목 한계선이라고 해서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백두산 2배니까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천연 냉장고 속에 노아 방주가 들어있는데 성경에는 아라랏산 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써 있습니다. 왜 아라랏산 들일까? 바로 아라랏산은 쌍둥이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는 산입니다. 이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가 수없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아라랏산 산봉우리 호수 가장자리에 얼음에 파묻혀 있었다. 여기가 지도에도 나오는 아라랏산입니다. 소련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 아라라산 위에서 거대한 배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140m, 성경에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이 되어 성서학자 종교단체 앞다투어 현지 탐험을 서두르고 있다.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노아의 방주는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산에서 찾았다. 노아에 대해 홍수 증거 찾았다. 노아 홍수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아 방주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노아의 방주 탐색은 나무 한 그루 없는 산봉우리 위에 그 중심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란과 옛 소련 제국의 경계선이죠. 아라라산은 약 5,000m 높이로 솟아있으며 24평방마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대 많은 유명한 사람들은 그 신성한 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기 1269년 잘 알려진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그의 여행기에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렛산의 눈 덮인 봉우리에 놓여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방주가 아라렛산 위에 있다는 역사적인 증거는 약 2000년 전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명한 당대의 역사가들이 남긴 기록과 목격자들에 의한 증언은 방주가 아라렛산 위에 아직 남아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직후 러시아의 파일럿인 자발로스키 중위는 아라렛산 위에서 방주를 보았다는 믿기지 않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몇 명의 비행사들과 함께 아라렛산에서 북서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산 위를 선회하다가 나는 시커먼 구조물을 목격을 했죠. 거대했습니다. 전투함 크기 정도였어요. 이상한 모양의 배였지만 둥그스름한 윗부분이 달린 분명한 배였습니다.
자, 여러 증인들이 노아 방주를 실제로 목격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수 사건도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홍수에 의해서 다 죽었고 노아 자손에 의해서 인류는 새롭게 출발한 겁니다. 우리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면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살아남았는지가 써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입니다. 381페이지 베드로 전서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고 되어 있죠? 8명입니다. 8명이 살았어요. 이 베드로 전서 다음에 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와 일곱 식구 그러니까 8명이 살아남은 겁니다. 자, 왜 8명인지 보십시오. 노아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따라서 남자가 4명인데 각각의 부인들 그래서 8명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노아 홍수 때 노아와 그 일곱 식구 곧 8명이 살아남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인류가 새롭게 출발해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노아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0장에 그 족보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중간중간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증거해 주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 자, 간단하게 우리 체조 한번 하겠습니다. 깍지를 껴서 앞으로 쭉 네, 내밀어 주시고요.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네, 위로 올려 보시고 힘 주시고 한번 부르르 떨겠습니다. 네, 네.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왼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네. 우리 3초의 박수를 5번 이상 칠 수 있으면 건강하시다 그러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창세기 10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해서 족보가 또 쫙 기록되어 있는데 잠안오시는 날 세어보세요. 70명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32절 그 족보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여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홍수 후에 노아의 자손에 의해서 인류가 새롭게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노아의 후손이죠. 따라서 전 세계 곳곳에서 홍수에 관한 전설이 다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그 이야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되어 있지만 몇 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270개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다 노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5남매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제가 10살 때 이사 갔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5남매한테 다 물어보면 그때 이사 간 얘기 다 합니다. 같이 자랐으니까. 다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 가도 홍수 얘기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이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사람이 죽은 오랜 후에 세상이 살아가기에 악한 곳이 되어서 한 선한 사람만이 남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누구? 그가 거대한 배를 만들어서 살아남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중국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후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함께 세 아들과 딸들과 함께 홍수로부터 살아남았다라고 되어 있고 멕시코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멕시코의 톨텍 인디언들은 첫 번째 세계가 1716년 동안 지속되다가 산을 덮을 만한 큰 홍수가 나서 다 죽었는데 한 가족이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에 있다는 건 홍수가 사실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 세계에 있는 민족 중에 가장 오래된 민족 중에 하나가 중국 민족입니다. 자, 중국 인구가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넘는다 그럽니다. 우주에서 돌멩이 다섯 개를 지구를 향해서 던지면 한 번은 중국 사람이 맞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중국 사람이 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4천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20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인구가 많죠. 중국은 4천년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중국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뜻글자인 한문을 쓰고 있습니다. 한문은 상형문자, 표의문자라고 해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자가 BC 25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문에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면 뜻글자인 한문 속에 성경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한문학자와 성경학자들이 합동으로 조사해봤습니다. 한자의 유래는 고대 갑골문자를 해석해서 고대 한자의 유형을 분석해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홍수 때 8명이 살아남았죠. 보십시오. 배선자 어떻게 씁니까? 배선자. 배주자에다가 8팔에 입구 씁니다. 배에서 8사람이 살아남았다. 자, 바닷가 근처를 연해안이라고 그러는데 그 연자가 물 떠내려갈 연자입니다. 물수변에 8팔에 입구 씁니다. 물에서 8사람이 떠내려 다녔다. 요거 넉사자라고도 그러지만 사방사자라고 그럽니다. 네 방향으로 8사람이 흩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할아버지 공, 모두 공짜죠. 밑에 있는 건 사람 인자의 변형체예요. 8사람이 우리들의 할아버지 조상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한자 속에 노아홍수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글자도 조사해봤습니다.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천신, 하늘천자 쓰죠. 하늘천자 보세요. 한일자에 큰 대자 씁니다. 한 분이신 큰 분. 창조주입니다. 이 천신을 상제라고 그래요. 윗상자에다 임금대자 써서 상제라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은 상제가 영이기 때문에 절대 형상을 안 만듭니다. 한 분이신 하늘에 계신 큰 분이 상제예요. 이 상제에게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베이징에 가보면 천단이라고 해서 상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림이 나오는데 성경에 있는 희생제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을 죽여가지고 상제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아짜죠. 내가 양을 의지하면 의롭다라고 신이 받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걸 희생제사라고 그럽니다. 희생제사의 희자를 보세요. 소자 쓰고 양양자 쓰고 빼어날 숫자 쓰죠. 그리고 찌를 벌. 흠 없는 소와 양을 찌르는 게 희생제사거든요. 놀라울 정도로 성경 얘기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상제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을 나타내는 글자를 보면 보이실 자에다가 펼신 자를 써요. 제단에서 계시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제단에서 계시하신 신이 상제인데 보세요. 신을 나타내는 보이실 자에다가 같을 차자를 쓰면 조상조자예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은 우리들의 조상 아담이었거든요. 이 하나님에게 양을 갖다 바쳐가지고 아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을 받죠. 복상자 상서로울 상자입니다. 한자 속에 성경이 들어있었어요. 그럼 다른 글자도 그러냐? 열심히 조사해봤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을초. 지을초자 보면 흙토자 쓰고 흙으로 새침, 생기를 입고 불어넣으시니 책받침은 걸어다닌다는 뜻이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은 남자를 만들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돕고 살라고 만드셨어요. 사람 인자입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는데 서로 돕고 살라는 뜻이에요. 기원원자 보면 두이자에다 어진 사람 인변을 씁니다. 두 사람이 우리들의 기원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이 자기 부인을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여 뼈 중에 뼈라고 그럽니다. 꽃 중에 꽃, 제일 예쁘다는 뜻이죠.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는 말은 내게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고기 육자를 보세요. 자기 몸을 나타내는 형태에다가 들 입자에 사람 입자 써요.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만든 사람이에요. 살 중에 살이죠. 그래서 옛 어른들이 자기 부인을 내자라고 불렀어요. 자기 몸을 나타내는 형태에다 사람 입자 써서 내 몸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자 속에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한자도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고 생명나무 먹으면 영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악과 왜 만들었냐고 따지는데 그렇게 따지려면 영생과 왜 만들었는지 따져야 돼요. 주로 지옥을 왜 만들었냐고 따지지 천국 왜 만들었냐고 따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든 건데 왜 지옥 가려고 그렇게 생각해서 지옥 왜 만들었냐고 따집니까? 천국에 가야죠. 생명나무와 영생가를 만들었죠. 네. 에덴 동산에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어요.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 말 금자예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이렇게 있는데 이브가 하와가 이걸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쁘죠? 네. 너무 섹시한데 큰일 났네. 이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뱀이 와가지고 먹으라고 유혹을 하니까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니까 탐스러워서 따먹었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나무 목자 두 개 쓰고 계집 여자 쓰면 탐할 남자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여자한테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고 남자한테는 일하는 고통을 준 거예요. 남자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산의 남자 보세요. 밭전자 쓰고 힘력자 씁니다. 밭에서 일하는 게 남자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준 겁니다.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선악과 절대 안 먹었을 거예요. 뱀을 잡아먹지 뭘 선악과를 먹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먹고 나서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벌거벗을 낱자를 보면 오드이자 쓰죠. 그리고 과목할 때 과자를 써요. 벌거벗을 낮자에 왜 과일이 들어있죠? 선악과 먹었다가 벌거벗은 줄 알았거든요. 한자 속에 창세기가 들어있습니다. 왜? 중국 사람도 결국은 노아의 후손이며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중국에서 만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据说皇帝的史官仓颉按象形指示和会意的方式造了汉字，一个字就像一幅画、一件事或一个寓言。上古神圣故事就能够迎刃而解。当初伊甸园中有生命树和知识树，夏娃受蛇的诱骗， 见知识树上的果子好看好吃又给人智慧，一时贪婪兴起就摘下来吃了。祖先们显然记得这个故事，用二目之下一女则果这幅图画做贪婪的篮子，用得多么传神，多么绝妙。 近字也相仿。 当初上帝向亚当示明，知识树上的果子你不可吃，你吃的日子必定死，所以那果子又叫禁果。中国祖先们也一定听说过大洪水的故事。当时上祖挪亚遵从上帝启示，造了一个巨大的方舟，领着妻子、三个儿子和儿媳， 一家八口并大批动物住进去，使人类生命得以存活繁衍。舟之大，当然莫过于方舟了。于是造字者就用舟加八口造了表示大舟的船字，真可谓传神之笔。뜻글자인
한문 속에 한자 속에 성경이 들어있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배워보면 성경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죠. 자,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기원전, 기원후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100년까지 1600년 동안 기록되었는데 과거 역사 이전 일을 기록하고 있고 이전의 증거들이 나타나죠. 뿐만 아니라 종말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않은 미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세대노스 게는 말라야라에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예요. 홍수가 났죠. 아담의 2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담의 20대 손이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의 역사를 다 기록하면 성경이 엄청나게 두꺼워질 거 아니에요. 한국 역사, 독일 역사, 중국 역사, 프랑스 역사, 일본 역사 다 기록하면 성경책이 엄청나게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대표로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 아담의 20대 손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해서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해서 세상 끝날까지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따라서 역사를 미리 쓴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역사를 미리 기록하셨냐면 그 역사가 성경대로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증인을 삼은 겁니다.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20대 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지고 인류 역사를 세상 끝날까지 기록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면 성경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니죠, 하나님이 단군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한반도로 가라, 이렇게 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고, 놀라운 것은 역사를 미리 쓴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또 한 손에 조간신문을 들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조간신문에 나타난 사건과 사고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장차 당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제가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졸던 분이 번떡 일어나되 섬뜩하다 이러든다. 이상한 교파 생각이 나죠. 이상한 교파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창조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어떻게 증거하나 보세요. 이사야서 44장입니다. 네. 이사야서 44장 6절 1020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구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어떡하라고 돼 있죠? 네,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구할지어다. 보세요.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구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마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스라엘의 증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이 시대에 기록되었는데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될 일과 장차 올 일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미리 기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언되어 있고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사야서 43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9절 열방 중에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뭘 세웠죠?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오름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이스라엘의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증인은 교통사고를 설명해 줍니다. 살인사건의 증인은 살인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가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큰 비극입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을까? 살인 강도가 죽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하나님의 증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제일 큰 비극입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이 외출한 사이에 10대 독자를 물어 죽였어요. 피투성이가 된 입을 갖고 주인 들어오기를 꼬리치고 기다립니다. 주인이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강아지를 봤습니다. 응? 이상하다. 그리고 처참하게 살해된 10대 독자를 발견했어요. 그 원인이 강아지에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강아지를 박살을 냈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죽였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도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처참하게 살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을 찾을까 합니다. 이 가운데 유대인 안 계시죠? 네.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몰래 찾죠. 데살로니가 전서. 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해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유대인이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한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100%. They believe the old mistake. All the other beliefs for me, they're not true. So the other one, the new, it's not true. I don't know who write it or what's the people that write it.
They give them love. People are, which are lonely, they give them love. And after a while, they go and baptize them. This is their main reason. Remember this. They can't accept the fact that we want to stay Jews. They want to baptize all Israel. They would make here a huge sea and baptize all to Christianity. There are millions of Christians who are not very practice their religion. Go work with them. Why you are coming to bother us as Jewish? We don't go to Europe and try to make Christian people into Jews.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역사 속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불행하게도 배척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 그 이유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역사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배우냐면 교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좋은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메시아를 배척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유대인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로마를 박살내고 독립시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현실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지상천국을 꿈꿨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지극히 기복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기복적이라는 게 뭐냐면 건강한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특별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얘기해보죠. 건강에서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면 장애자는 저주받은 거예요. 응? 병 걸린 사람은 다 저주받은 겁니다. 부자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가난하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은 기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부를 때 우리 같은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데 고임이라고 부릅니다. 고임은 히브리 말로 돼지라는 뜻이에요. 우리 보고 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민족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원숭이가 지나든 거야. 아메바가 지나면 짐승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구세주는 로마를 박살내고 지상천국을 만들고 육체적 축복을 주시며 물질적 축복을 주시며 자기 민족만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신 예수님이 달랐어요. 보세요. 오신 예수님은 정치적 문제에 관여 안 하셨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정치적 문제에 관여 안 하셨죠.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셨거든요. 현실 문제가 아니라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육체적 축복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온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보세요. 유대인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실망했던 거예요. 가짜래서 그래. 가짜는 죽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불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게 됩니다. 응급실에 가게 됩니다. 전도하려고 갑자기 어떤 큰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전도하려는 열정을 갖고 그 간절히 부탁해서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응급실에서 어떤 분이 벽 앞에서요 진짜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누가 죽어가나 봐요. 막 살려달라고 눈물 콧물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데도 마음이 울적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나와서 돌아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이분이 막 하나님께 욕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그 병원 응급실이 떠나가도록요 하나님께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바로 하나님께 욕한 겁니다.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기다렸던 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가짜야. 가짜는 죽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당신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직접 죽일 수가 없었어요. 로마 법에 고소했어요. 죽여달라고. 그때 재판장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왜 풀어주려고 그럽니다. 세 번이나 죄 없다고 그러는데 유대인이 죽이라고 데모했어요. 빌라도가 물 떠오라고 그럽니다. 손 씻습니다. 나는 죽일 마음이 없는데 니들이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책임져. 이런 뜻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나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25절 같이 읽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보십시오. 예수 죽여라. 그리고 피값이 있다면 우리가 받겠다. 우리가 다 못 받으면 우리 자손 대대로 받겠다. 이렇게 소리친 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인하여 심판 때에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 말이 시가 된다고 그러죠. 이 말이 유대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 죽여라. 피값을 우리가 받겠다. 아니 우리 자손 대대로 받겠다라고 소리쳤죠.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던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울었어요. 우리 주님 죽게 됐다고. 자,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피값이 너희에게 다 돌아가리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라고 얘기했던 사람, AD 70년에 타이투스라는 로마 장군이 8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AD 70년 4월부터 5개월 동안 포위하고 토성을 쌓고 들어갔다가 거기에 110만 명이 들어있었는데 9만 7천 명을 사로잡고 다 죽였답니다. 110만 명이 있었는데 9만 7천 명을 사로잡고 다 죽였대요. 100만 명 이상을 죽였는데 역사에 기록되기를 예루살렘 성 안에 피가 무릎에 찼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장된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작은 성이거든요. 거기서 100만 명 죽이면 피가 무릎에 찹니다. 타이투스도 죽여놓고 보니까 너무 끔찍했어요. 100만 명 이상을 죽여놓은 거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뭔가 그럴만한 죄를 진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역사에 써놓은 글도 있습니다. 100만 명 죽여놓으니까 너무 손뜻한 거예요. 9만 7천 명 사로잡았죠. 이거 데리고 로마까지 끌고 왔어요. 고대 포로는 빨가벗겨서 아가리를 굴비 깨듯이 꿰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건데 1500km 이상을 끌고 간 겁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9만 7천 명 중에 4만 명을 갖고 엄청난 건축물을 세웠는데 그걸 콜로세움이라고 해요. 올림픽 스타디움만한 건물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유대 역사의 핏값이에요. 우리라고 얘기한 사람들, 그들 100만 명이 죽고 그 중에 4만 명이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을 로마에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타이투스가 예루살렘 반경 18km의 모든 유실수의 밑둥을 잘라버립니다. 나무의 밑둥을 잘라버리는 건 회복불능을 만든 거고, 유대인은 유대인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들고 전 세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유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땅이 비었겠죠. 그 빈 땅을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고 일컬어지는 해양민족을 집단 이주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이 흩어졌죠. 예. 로마가 갑자기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역사의 배우죠.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보십시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보니까 유대인이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 그래서 기독교가 있는 모든 곳에서 유대인들은 학살을 당합니다. 2000년 끔찍한 환란의 역사가 반복된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유대 역사는 성경에서 저주한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비 황폐하리라. 전 세계 흩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끔찍한 학살과 환란을 연속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끝없는 환란을 당했습니다. 보세요. 유대계의 역사는 곧 순환의 역사였다. 그들은 왜 이런 혹독한 박해를 받아야 했을까? 다신교를 믿었던 로마 제국 시대에 유일신을 믿으며 로마의 신들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보다 더 혹독한 탄압과 순환의 고통을 당한다. 로마가 유대교의 뿌리를 둔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유대인에 대한 박해는 더욱 심해졌다. 왜냐하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유대인은 예수를 죽인 족속이다. 가장 악질적인 민족, 기독교도들의 적. 기독교가 있는 모든 곳에서 유대인들은 학살을 당합니다.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당했는데 우리 시대에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죽입니다. 보세요.
히틀러, 괴링, 히믈러와 그의 부관 하이드리히는 이른바 최종적 해결이라는 것을 감행합니다.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정책이었죠. 이는 1942년 1월 베를린 근교에서 열린 반제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하이드리히는 파리로 와서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 검거를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의 가스실로 보내졌죠. 반제회의는 대량 학살 범죄의 제조실이었던 겁니다.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갇혔던 샤워실은 가스실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총탄에 의한 대학살이 있은 후 대량 학살 정책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히틀러가 나의 투쟁에서 썼듯이 유대인을 증오하고 그들을 근절하는 것은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는 1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의 가스실로 보내 죽게 했습니다. 600만 명이 굶주림과 잔인한 처우로 인해 죽거나 또는 총살된 후 마이다네크 소비보르 트레블린카의 소각장에서 태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이
히틀러, 괴링, 히믈러와
수용소에 도착되면 하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기 화장터에 굴뚝밖에 없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600만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그러한 환란의 역사가 반복됐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왜? 지옥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 쉽게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역사를 통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29절 109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 1091페이지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역사 속에서 끔찍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떤 형벌을 받을 건지에 대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통해 우리 모두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2000년 끔찍한 환란의 역사는 우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옥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면 하나님 없는 곳에 갑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2000년 환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반드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중요한 목적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씀을 잘 배우셔서 내려가시기 전에 꼭 구원받고 내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결코 이뤄지는 자가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더욱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겠습니다.